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 성경에는 저자의 성향이나 특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 바울이 쓰는 독특한 바울만의 문체가 있다거나 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이 저자의 특성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습관이나 단어들, 뭐 인사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마가가 썼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21장뿐만 아니라 6장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샌드위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위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위아래로 양쪽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 해서 그 모양이 이제 샌드위치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전형적으로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입니다. 11장 12절부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본문이고 15절에서 19절까지가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첫 번째와 비슷한 무화과나무를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 세 단락이 샌드위치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세 단락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양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본문을 이해하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본문을 통해서 위아래에 있는 양쪽의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혹자들은 이 14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 때문에 아직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하는 때는 이 종교적인 의미의 시기와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말하는 때는 식물학적으로 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없는 때가 어떤 종교적인 때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가운데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으며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 유대교 성전의 황량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는커녕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것도 13절에 나온 것 같이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처럼 예수님은 없고 그들의 기득권과 눈에 보이는 제의적인 행위들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한 교인은 있지만 성도가 없다는 말처럼 교회에 출석은 잘하고 형식적인 모습은 다 갖추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에 저주가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당연히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이 심판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실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열매 없는 포도와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0절에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본문 가운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로 알려진 성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 두 가지의 사역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어떤 비난이나 핍박에도 조롱에도 시험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평소와는 다르게 화를 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이제까지의 기적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음식을 많아지게 하시고 긍정적인 기적들을 주로 행하셨는데 지금은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아주 부정적인 마이너스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성전의 모습,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다시 뿌리까지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 불안과 걱정을 가득 담아서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기를 방해하는 방해물로서 이 산을 표현했다면 그 방해물은 하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산을 복수로 표현했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산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산을,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지라도, 즉 성전이 폐하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이나 장소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길래 저런 능력을 보이시고 안식일에 저런 행동을 하고 성전에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그들에게는 성전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만한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로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의 순서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뭔가 조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어때서, 내 기분이 어때서, 내 상황이 어때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러나 용서는커녕 서로 비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서로를 낮추며 자기의 높아지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때문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평생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의 연속입니다. 하물며 고작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세상의 문제들이야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할 때 성도님들 앞에 있는 믿음의 방해물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29살인데 아직 직업이 없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29살의 무직. 저희 일청년부가 20살에서 27살까지의 청년들인데 우리 청년들도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취업되지 않음을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40대, 50대, 60대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그게 뭐라고, 그렇죠? 29살에 직업 없는 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직업이야 가지면 되고 그 29살인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빨리 취직하지 못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모교회를 다녔는데 울산은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청년들이 많이 떠납니다.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모교회를 떠났다가 졸업을 하고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돼서 아직은 교회 가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취직하지 못하는 것, 제때 결혼하지 못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명예를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포기하는 그 순간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 최종 결과가 성공이면 이때까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바 이미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진짜 실패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실패이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뿌리째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 있을지라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가정, 그 어떤 화려하고 보기 좋은 잎사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뿌리까지 말라서 다시는 열매는커녕 그 잎사귀도 내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전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믿음이 없는 자신을 합리화한 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온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힘들어서 안 되고 가족 환경이 어떠하고 공부해야 하고 뭐 준비해야 하고 형제를 전도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것이고 언젠가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등등 그런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지독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 나라와 새 언약을 주시며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지 않아.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우리 가정은 몇 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나는 믿음 없지 않아. 그들처럼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또 믿으며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혹시나 그래도 뭐 이왕이면 다음부터 해야지 같은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눈을 뺏기며 유혹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입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